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맨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기보다는 미움받는 것 혹은 미워하는 것이 더 흔하고 또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쉬운 것, 누군가를 사랑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더 미움받게 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몇 명의 학생들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신방하면서 공통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된 어려움이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누가 그러던데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질 않죠. 너무 힘듭니다. 밤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괴로운 마음들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하죠. 연예인들은 인터넷 댓글로 이러한 인신공격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미움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그 미움의 내용들, 우리가 정말 감내해야 될 미움의 상황들, 또한 그 미움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죠? 미가야라는 인물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미가야라는 인물은 굉장히 미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야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잠시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을 친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명분 없고 웃긴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합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이 내용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어디선가 모아서 옵니다. 우리는 이 400명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에게 물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합은 이 400명을 어디선가 데리고 옵니다. 과연 이들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장 22절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을 바꾸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400명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이 400명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성경은 마치 병행구절처럼 아합이 모은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절묘하게 오버랩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은 모두 다 바알 선지자죠.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증언은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은 다 아세라 선지자였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선지자들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전쟁에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전쟁하러 가십시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과연 이들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일까라고 미심쩍게 생각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매번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미워하는데 굳이 그 사람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요청을 하죠. 그런 말씀하시고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미가야는 아합 왕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아합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왕이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투를 살펴보면 이 어투에는 조롱과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합은 간파한 거죠. 그래서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한마디로 야,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야기해봐. 너 딱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본 것은 아합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패한다는 이야기죠.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 전쟁은 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400명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들은 아합은 역정을 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타박을 줍니다. 그리고 멈췄으면 되는데 미가야는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쭉 보고 있다가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고 그 좌우로는 천군 천사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영이 툭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결국 거짓말하는 영이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미가야는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은 왕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고 결국에 왕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약간의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고자 그것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이 영이 만약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그 영이 천군 천사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욥기 1장 6절에서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때때로는 하나님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종종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거짓을 허용하신 것과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 내용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이 내용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환상이죠.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계시의 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전체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거짓말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단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참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보실 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단락이 너무 함몰되어져 버리면 본래에 가지고 있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의 죽음, 곧 불신앙의 대가는 파멸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미가야가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쭉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 선지자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때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죠?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는데 언제 너에게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더냐? 여호와는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뺨을 칩니다. 미가야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아합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만 아주 고통스럽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러한 명령에도 미가야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마지막 그 일침을 가합니다. 왕이 정말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다시 마지막 확정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좀 던져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 시대죠. 아합 왕의 통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겨우 100명만 구해내서 오바댜가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구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집니다.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하니까 그 포도밭의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 그 모든 정권을 여호와의 통치가 아닌 이세벨의 통치로 바알과 아세라의 통치로 몰고 간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합 왕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 주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미가야는 아합 전면에서 아합의 행동에 제약을 겁니다. 전쟁을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흔히 말해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그냥 가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굳이 미가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증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이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그 미움을 마땅히 감당합니다. 8절에 아합은 그가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미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가야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가야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아 그래 미가야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십니까? 어저께 김예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젊었다면 아, 미가야처럼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드기야처럼만 살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사실 됐습니다.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미가야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가? 얼마나 그것이 어려울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봤어요. 부모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간단한 폐렴과 장염 증상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갑자기 혈당이 쭉 낮아지면서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번 경기를 딱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앞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경기를 또 일으켰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또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내한테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미가야처럼 살아야 돼서 이런 불이익이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내 자식에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그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은 됐습니다. 내 한몸 위협되는 거 피해를 받는 거 어찌 감당하겠지만 내 가족,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에 처한다면 과연 그것이 감당 가능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그만하지만 주님,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미가야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무 한없이 초라해지는데 내가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내일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도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즉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정말 미가야를 미워했을까요? 아합이 미워했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뒤에 서 있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듬어 줄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간단한 진리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조금씩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씩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어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죠. 여러 가지 성도들을 또 저희 학생들을 케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욕을 먹기 싫어요. 싫은 소리를 하기가 싫습니다. 좋은 소리를 하고 싶고 좋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목회자의 양심상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죠. 정말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나쁜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질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단하게 된 것은 온전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내가 미움받고 지금 잠시 잠깐은 내가 미움받는 존재가 되더라도 싫은 소리, 미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자그만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미움받을 만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야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그만하게 오늘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보겠다.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은 미움당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영역부터 시작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지 않는 내 인생의 영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